창세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가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성경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에덴 동쪽 하면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뭐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에 그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죠. 에덴의 동쪽. 어떻게 보면 절대자를 떠난 인간의 어떤 참혹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티브이기도 한데요.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는데요. 그 노시라는 단어에 보면은 조그맣게 각주가 적혀 있는데 그 성경 밑에 보시면 유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방황했다. 유리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아니라 다른 이제 동명이인 에녹인데요. 그 아들 에녹을 낳고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면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전까지만 해도 가인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성을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일본 만화 중에 진격의 거인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 일본 만화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거인이 등장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자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50m 나 되는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50m 벽보다도 더 큰 거인이 등장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 만화를 봐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아먹는 그 거인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50m나 되는 성벽을 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책에서 보니까 중국의 자금성, 저도 지나가면서 살짝 보긴 했는데요. 중국의 자금성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 자객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뭐 절대로 결코 뭐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왕이나 아니면 그 관리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성벽을 쌓고 어떤 촘촘한 구조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인간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고 어떤 그 두려움에서 난 행동으로 성을 쌓고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라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갖는 가장 먼저 갖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답은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단순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 있는데 그는 그가 회심 후에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그는 회심하기 전에 이방 종교인 마니교회에서도 심취했었고 그리고 술 거의 중독자 수준이었고 그리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얻었던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이방 종교나 아니면 술을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은 가인과 같은 성을 쌓는 행위였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기독교로 귀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쓴 책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데 파스칼이한 말로 좀 보충을 하면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빈 공간을 이렇게 두셨는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부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빈 마음을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비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비우고 난 뒤에 그 위에 뭔가를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로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로 우리의 그 빈 마음을 우리가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그 이유, 근본 이유, 근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모두에게 있는 감정이죠. 두려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 초점을 우리 다음 세대 쪽으로 좀 옮겨서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요즘 아이들의 게임 중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중독 아니면 웹툰 중독 이런 것들에 많이 빠져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런 현상을 보고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공허함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게임에 빠지고 아니면 어떤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은 그들만의 성을 쌓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인이 두려움 가운데 성을 쌓다는 것처럼 그들만의 성을 쌓는 어떤 그런 행동이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죠. 그 안에 늘 겉으로 볼 때는 중독에 빠져 있지만 그 깊은 곳 이면에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하게 되죠. 사실 저도 가끔 힘이 들면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밤에 TV를 멍하니 틀어놓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힘들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힘이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그냥 TV를 틀어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TV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성을 쌓는 행동이죠. 그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 TV를 봄으로써 뭔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동시에 있습니다. 유명한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C.S. 루이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데요. 술집에 가는 것,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어야지만이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안에 술집에 감으로써, 그래서 술을 먹음으로써 그 안에 하나의 또 희망이 담겨 있는 거죠.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체스터턴의 말을 가지고 희망과 두려움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이러한 희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희망 그리고 두려움.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가인이 성을 쌓는 그 행동도 희망과 두려움이죠. 성을 쌓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을 쪼개면 미립자가 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생각을 쪼개고 쪼개면 그 깊은 이면에는 모두에게 이러한 희망과 두려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행동은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눴던 것처럼 어떤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가인처럼 성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처럼 어떤 게임에 빠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행동의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라는 것에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죠. 하나님께 가야지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가인 역시 스스로 성을 쌓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4장 후반부 20절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20절과 21절, 22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 그래서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 가인의 후손들이 악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어떤 문화 이면에는 이러한 희망과 두려움이 숨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모습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이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시면, 14절과 15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 안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 표를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한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 절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어떤 두려움이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의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요즘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시대이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치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 이면 깊은 것을 보면 두렵다라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계속해서 뭔가에 빠지게 되죠.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어떤 아이돌에 빠지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성을 쌓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한 우리 아이들을 놔둬야 할 것인가? 조금 이게 초점을 약간 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맞춰봤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을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그냥 놔둬야 될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데 그들이 스스로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좀 이 방법을 좀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스파르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둬놓고 어떤 뭐 매주짜리 집중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한다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물론 분명 그러한 방법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한 분의 좀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낸시 피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주의자의 의자에 앉아 하루하루 활동하고 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좀 말이 어렵죠. 그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이죠. 보이는 게 다다. 그런데 초자연주의라고 하면 보이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초자연주의자인데 초자연적인 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초자연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자연주의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실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움직이는 파도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파도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건만 내가 바람을 보지 못했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파도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파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파도만 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낸시 피어시가 한 얘기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 파도를 보되 그러나 그 이면에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파도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이전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함을 초자연적인 것이 여전히 이 땅의 실제함을 우리는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어떤 말이나 어떤 탁월한 교육 그 이전에 바로 우리들 부모와 교사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교육 이전에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변호사들 자녀 중에 변호사가 나오는 확률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 자녀들 중에서는 의사가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나 검사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그 법정에 서시는 모습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직업 특성상. 그러나 의사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상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의사 직업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의사 자녀들 중에서 의사가 나오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의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의사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말이나 강요 이전에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예전 찬송가로 따지면 404장으로 기억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3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쓰여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자 못하며. 이 곡을 만드신 분은 미국의 한 목사님이십니다. 레만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미국 농촌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치즈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여서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던 그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점심에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 도시락에 아내가 써준 어느 한 유대인의 시를 옮겨 적은 그 시를 읽었는데 바로 그 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찬송과 가사였다고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가사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든 곡이 바로 그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보이는 것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난해서 당장의 생계가 위급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넘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만들었던 곡이기 때문에 그 고백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삶의 방식이죠. 말, 어떤 거창한 외침 이전에 그의 삶의 방식 안에 초자연주의와 같은 그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곡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부모와 교사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도 보이는 것에만 주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것만을 쫓아가며 살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산성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처럼 보이는 세상이 세상의 것들을 산성으로 삼으며 아마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산성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보이는 것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증언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말로 하기 전에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초자연주의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이 바로 보이는 것이 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바로 그 책임, 그들이 초자연주의로 살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초자연주의자로 하나님을 산성으로 보이는 것을 산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척박한 현실 보이는 것에 쩔쩔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 역시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초자연주의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는 것을 산성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주의자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이는 것이 다라고 말하는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산성으로 삼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